신명기 22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둘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둘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 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22절부터 오늘 33절까지 간음과 관련된 다섯 가지 내용 항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간음과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을 보았죠. 그래서 유부녀가 간음을 했을 때 그리고 약혼한 사람이 있는 여자가 간음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오늘 25절부터 30절까지는 간음이 아니라 성폭행과 관련된 내용 두 가지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다시 아주 극심한 형태의 간음에 대한 내용이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사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굳이 이런 것까지 다 썼을까, 또 아이들이 있는 데서 이런 거 읽기도 너무 민망한데 그런 내용들이 종종 있곤 하죠. 그게 어찌 보면 현실에 대한 반응이기도 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도대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나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런 명령들과 말씀들을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참 읽고 싶지도 않지만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다시 전체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폭행과 관련된 내용이 25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강간을 당하는 피해자는 약혼한 사람이 있는 그런 처녀인 거죠. 그래서 장소는 들에서 만나서 강간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벌을 하고 처벌을 할 것인가? 가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 강간한 남자는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26절에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간 사건과 관련해서, 성폭행과 관련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나누고 가해자에게는 준엄한 형벌을,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가지 않게끔 이렇게 하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성폭행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하나님이 부연 설명을 하셨어요. 26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살인과 같은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인과 성폭행을 동일선상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처리하는 방식도 살인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과 똑같이 처리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27절에 보면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없으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우리가 길거리를 가거나 들판을 가다가 굳이 성폭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를 들으면 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이 안에 역으로 하나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성폭행을 당하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극렬하게 저항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게 되는 것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폭행을 하거나 또 이렇게 성폭행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성폭행과 관련된 내용이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상이 약혼한 사람이 없는 그런 여자인 거예요. 앞부분에 약혼자가 있는 여자였고요. 물론 유부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번에는 약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해서 그 뒤에 보시면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을 한 거예요. 붙들고 동침했다고 하는 표현은 힘으로 완력으로 누르고,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성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힘으로 누르고 이제 성관계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런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짓고 있다가 누군가가 이제 찾아낸 거죠. 29절에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29절이 우리가 보기에 이 처리하는 방식이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또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긴 해요. 이렇게도 있죠. 그 동침한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여자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없던 일로 돌릴 수가 없으니까 뭐 모든 배상이 그렇지만 깔끔하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이키는 게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배상인데 돌이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돈으로 지불을 해서 배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런 다음에 보면 2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 즉 평생이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 문자 그대로 보면 평생이 그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로 보면 뒤집어 보면 그러면 이런 경우로 결혼한 게 아니면 버릴 수도 있는가? 구약에서는 버릴 수가 있었죠.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면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성폭행으로 인해서 결혼을 했다. 그럼 그 여자를 이혼증서를 써서 버리든 뭘 하든 버릴 수 없다.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남성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과연 형벌이 되는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럼 그 남자가 보고 싶을까? 꼴도 보고 싶지 않겠죠. 그냥 죽여버리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남자의 부인이 되어서 평생 산다. 이게 과연 이게 합당한가? 이런 의구심이 우리가 이제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날 이제 이슬람권에서는 종종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곤 하죠. 뭐냐면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하는데 저 여자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를 싫어해요. 그러면 가서 그 여자를 성폭행을 하면 내가 그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폭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는 이 내용을 그냥 문구 그대로 적용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좀 악용을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셔서 그렇지 앞부분에 나온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핵심 원리입니다. 성폭행을 행한 사람은 살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까? 죽여야 됩니다. 죽이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느냐? 가장 타당하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에는 여성분들이 혼자 생활을 해도 얼마든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또 약간 좋지 못한 경험이 있었어도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살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과거 이 율법이 주어지던 그 당시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런 성폭행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지금 몰래 한 것이 드러난 게 아니라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발견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상황에서 이 여성분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했을까?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어떠할까? 그랬을 때에 현실적으로는 가정을 꾸리거나 실제로 경제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주어진 건 가해자에게 조금이라도 편안함이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규정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여성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가해자가 누군지도 이미 분명하다. 저 자식을 죽일까? 여자가 만약에 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으면 좋겠다 하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인 남성은 당연히 죽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자가 나는 저 남자를 죽이지 않고 규정이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결혼해서 살겠다 하면 여자의 편의를 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것이지 가해자가 도망칠 수 있는 구석, 가해자가 죄를 짓고 벌을 받지 않을 구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만든 것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거 피가 끓는 그런 원통함이 생기는지 성경이 잘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록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사건이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죠. 근데 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당했냐면 세겜이 디나를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세겜이 이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야곱의 딸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데리고 와서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냥 성폭행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디나의 아버지인 야곱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내가 부득이하게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지만 당신의 딸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딸을 데리고 와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부득이하게 그것을 허락하는 모습을 취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랑은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할례를 해라. 그래서 세겜이 자기도 할례를 받고 자기 동네 돌아가서 동네 사람도 다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그때 야곱의 두 아들이었던 이 레위와 시몬이 찾아가서 칼로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을 보면 아무리 내가 어떤 다른 이성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받아줘서 내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성폭행을 했다. 그럼 그게 받아들여지는가? 그건 인간의 기본 심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말씀하셨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시려고 가해자 편에서 이런 걸 만들어주셨는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거나 혹은 악하게 적용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이 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30절에 보면 참 이게 정말 끔찍한 그런 간이 나옵니다. 이렇게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자기의 친엄마라고 한다면 아버지 아내라고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친엄마라고 했을 텐데 지금 얘기가 되는 건 뭐냐면 아버지 아내라고 하는 건 계모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아닌 계모와 간음을 했을 경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30절을 보면 형벌 규정이 없죠.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왜 형벌 규정이 없을까요? 형벌을 안 해도 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입에 담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이걸 만약에 법 그대로 처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들과 자기 부인이 간음을 했으니까 당연히 두 사람을 끌어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럼 자기 부인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아들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두 사람이 돌에 맞아 죽건 말건 이미 가정은 파탄나고 이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인 거죠. 성경을 보면 불행하게도 이런 경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자기의 계모였던 빌하와 통관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이제 첫째 아들인데 야곱에게 여러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잖아요. 근데 라헬이 막내 아들을 낳고 베냐민을 낳고 돌아오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져요. 라헬에게 시종이 있었는데 결혼에 오면서 시종 여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종이 빌하였거든요. 그 빌하와 르우벤이 통관을 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창세기 맨 마지막에 가면 야곱이 자기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르우벤이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 르우벤이 이것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던 이후에도 르우벤과 이 빌하가 같은 집에 살고 있잖아요. 야곱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게 가정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참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생활하는 그 자체가 심판이고 형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찌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말한 거예요. 원래 구약대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마땅할까요? 왜 그런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쫓아내지 않았느냐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구약과 신약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를 보면 간음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경우들이 나오는데 어제 본 첫 번째,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서로가 좋아서 행했던 간음이고요. 지금 세 번째도 성폭행, 네 번째도 성폭행, 다섯 번째는 아주 극심한 간음의 경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아는 것처럼 모든 간음은 다 똑같은가? 아닙니다. 간음 중에도 더 악한 간음이 있습니다. 사실 죄는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심판을 받죠. 가끔 제가 성역 공부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파리 똥도 똥은 똥인 겁니다. 말이 가면서 싼 말똥만 똥이 아니고 소똥만 똥이 아니고 파리가 싼 똥도 똥은 똥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도 죄고 큰 죄도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지 큰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작은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고요. 큰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습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여서 사소해 보이는 간음을 해도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요. 그보다도 심각한 간음을 행해도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폭행을 해도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결과는 똑같이 심판을 받고 죽임당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죄의 종류를 놓고 보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약한 죄도 있고 큰 죄도 있어요. 정도가 약한 거 그리고 방식이 약한 거 그에 비해서 정도와 과정 방법이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간음을 보면 두 줄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간음을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이것도 죄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해서 타인에게 성적으로 이렇게 착취를 하는 성폭행을 하는 이런 죄도 있는 거죠. 결과는 둘 다 똑같이 사형이지만 둘 다 똑같이 돌에 맞아 죽는 거지만 단순한 간음도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악한 간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다른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다른 율법들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내용들은 어찌 보면 기본적인 것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십계명 중에 오계명을 생각해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죠. 그러나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를 두들겨 패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지금 나왔죠. 도둑질하지 말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도둑질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처음에 그냥 도둑질만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물건 갖고 있을 때 빼앗아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때리거나 그 사람을 불구자로 만들거나 심지어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도둑질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물건만 갖고 오는 건 도둑질, 옆에 있는 사람을 두들겨 패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그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건 강도짓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다르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죄를 보면 도둑질도 다른 종류의 더 심각한 죄가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거짓 증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내가 거짓 증거가 필요하니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들겨 패고 고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게끔 억지로 만드는 그런 행동도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모든 종류의 죄악들을 보면 사실 단순하게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굉장히 엄중한 죄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종류의 죄악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신앙생활하게 했다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었던 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담이 지었던 첫 걸음의 죄는 무엇이냐?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그거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그 위에 죄가 자꾸 점층적으로 또 발전하고 또 죄짓고 죄짓다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느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여버리는 거기까지 죄를 지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야지 이런 죄가 이 땅에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약한 죄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 약한 죄도 물론 사형에 해당하지만 자꾸 죄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과 관련해서만 하나님께서 처음엔 조금 사소한 간음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처음에는 단순한 간음, 그 이후에는 성폭행,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심각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당연히 뭐 성폭행은 하면 안 되지.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죄는 점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그 어머니들이 인터뷰하는 것들이 종종 나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는 참 순하고 착했는데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 걸 듣죠. 그럼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말에 있는 속담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이고요. 부모 말을 거역하던 사람이 부모에게 주먹질을 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막 이 성적으로 문란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막 성폭행도 하고 도둑질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 남의 집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사기를 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처음부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점층성이 있습니다. 자꾸만 커집니다.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욕심을 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향하여 발걸음을 한번 들이면 자꾸만 더 죄 속으로 빠져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옮겨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더 진실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자꾸만 세상으로 자꾸만 죄악으로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 더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것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좋은 일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힘이 들고 노력이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쪼록 죄악은 우리 가운데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는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자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행하던 모든 죄악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해 보이는 죄악 그냥 지나가도 무방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죄라도 우리가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때에 이 정도가 무슨 문제가 될까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단호하게 잘라내고 거부하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어찌하면 죄를 짓지 아니할까 하는 마음보다 어찌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